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중국명 다오이다오 열도 주변의 경비 강화를 위해 대형 순시선 5척을 추가로 투입기로 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오늘 해상보안청이 중국과 북한 선박에 대한 경계 강화를 위해 기존 62척인 대형 순시선을 2019년 회계 연도 내에 67척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2018년 한 해 동안 센카쿠 열도에 진입한 중국 선박은 모두 70척으로 전년보다 38척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선박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용대에서 반복적으로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고 해상보안청은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의 인구가 2030년부터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구가 오는 2029년에 14억 4천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0년부터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17년 말 중국의 인구는 13억 9천만 명으로 추산됐으며 올해 인구는 14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2030년부터 인구는 계속 감소해 2050년에는 13억 6천만 명으로 줄어들고 2065년에는 13억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자녀 정책 등으로 젊은 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한편 인구 성장세가 정체에 빠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보름 넘게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과 의회가 오늘 다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P통신 등은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전날 백악관에서 약 2시간 넘게 셧다운 문제를 논의했지만 큰 진전 없이 끝나 오늘 다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 회의에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제라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고위 관리들과 국경 안보 등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연안에서 구조와 해적 단속을 위한 해군 합동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통신은 오늘 호세인 칸자디 이란 해군 사령관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칸자디 사령관은 이란과 러시아 해군이 존슬과 구조, 해적 단속을 위한 합동훈련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칸자디 사령관은 또 카스피해에서 영내 이외의 다른 국가 군대의 주둔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을 포함해 카스피해에서 몇 차례 해상 합동 훈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는 이란과 러시아는 최근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14일과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오늘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위해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초 메이 총리는 지난달 11일 의회 승인 투표를 할 예정이었지만 합의안 부결이 확실시되자 전날 전격 취소한 바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합의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만약 부결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다시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2의 국민투표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현실 속으로 브렉시트 시한인 3월 29일 이전에 투표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어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노란 조끼 시위가 다시 벌어져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남부도시 보르도, 툴루즈 등 전국 각지에 약 5만 명의 시위대가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시위대 규모는 지난주보다는 더 늘어난 것이지만 노란 조끼 시위가 처음 발발했을 때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곳곳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돌을 던지고 차량에 불을 질렀고 경찰은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쏘며 진압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미국의 상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예고했습니다.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리 대사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일 발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우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 이번 신년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올해 약 32분에 걸쳐서 계속됐는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그 가장 큰 맥락은 국내 문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신년사의 구조를 보면 국내 문제에서 각 분야별로
예.
자세히 언급을 하죠. 이것이 보통 60-70% 신년사 전체의 60-70%를 차지하고요.
네. 네. 네.
올해도 대충 60-70%는 국내 문제였습니다.
네.
국내 문제에서도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최근 몇 년간의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나머지 이제 30% 또는 40%가 남북관계 그리고 대외관계인데요. 그중에 대외관계는 올해 경우 미국과의 그 협상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 부분에서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담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세 가지의 핵심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미국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수립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또 세 번째가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합의 내용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의 입장이고 나의 확고한 의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공식적인 연설에서 비핵화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대로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번 신년사에서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울러서 또 한 가지 그런 같은 맥락의 발언이 있는데요. 이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자신은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미국과 북한 관계의 정상화 이것도 있겠지만요.
네.
이처럼 올해 신년사에서는 대미 관계에서 비핵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바람을 나타낸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윤 기자가 지금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깰 만한 그 새로운 제안이나 조치는 담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지난해 10월 그 미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면서 그 교착 상태가 몇 달간 지금 계속되는 와중에 1월 1일 그 김정국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그 다시 그 2차 정상회담을 갖자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이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보면은 비핵화 의지는 이제 분명히 자신의 육성으로 밝혔지만 또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언급은 했지만 비핵화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제안이나 뭐 어떤 그 조치 이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번에 그 신년사라는 게 미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북한 주민들에게 최고 지도자가 새 인사말을 전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여기에 어떤 그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하고 이제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밝히기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하나 측면이 있고요. 또 만일 그런 보관이 있다면은 이런 신년사 말고 친서도 보낼 수 있고요. 또 판문점에서는 또 지금 얼마든지 북미 간에 지금 그 접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채널이 있으니까 굳이 이런 신년사에 이제 그걸 밝힐 필요는 없었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다만 언급이 없다고 해서 그런 북한이 그런 어떤 이 비핵화에 대한 뭐 보관 이런 것이 없느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작년에 이제 그 밝힌 내용인데요.
예.
남북 정상회담 때 밝혔는데 영변 핵시설 그 영구 폐기에 대한 입장은 이미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영구 핵시설 폐기를 하면서 사찰에 대한 것이 이제 미국과 그 이견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북한은 그냥 이걸 폐기하겠다 이런 거고요. 미국은 폐기하는 건 좋은데 반드시 사찰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벌써 몇 달 전 그 얘기이기 때문에요. 북한이 이미 그 얘기를 했고 또 미국 간에 여러 그 물밑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는 이미 그 영변 핵시설 사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건 보관을 마련했을 수 있고요. 또 사찰 검증을 받더라도 제재가 이제 미국도 여러 가지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제재는 꼭 좀 완화를 받아내야겠다 이런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미 막힌 그 풍계리, 동창리 이런 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한 배경을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잘 알려진 대로입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신들이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는 물론 핵실험을 중단하고 또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도 중단했다는 것을 들고 있고요.
네.
또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조치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신년사에서도 같은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핵 동결을 언급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목인데요. 김 위원장은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있고 또 시험하지 않고 있고 사용하거나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점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이런 실천적 조치들, 선제적 조치들에 대해서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북한뿐만 아니라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미국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 조치 없이 제재와 압박의 길로 나갈 경우에 자신도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이 새로운 길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지 참 궁금합니다.
네, 북한이 이제 이것이 그 가장 그 궁금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신년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비핵화할 용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대결과 압박, 제재 이런 것을 가한다면은 부득이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굉장히 아, 그 하나 슬쩍 이렇게 시사한 이런 예.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길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북한 당국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나온 맥락을 보면요. 대개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아, 미북 협상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일단 지난번에 그 작년에 6월 그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로는 이제 북한이 기본적으로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거를 중단을 했는데요. 그 이전 상태, 그러니까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아, 북한은 지난 4월에 그 전원회의를 통해서 병진 노선을 이제 그 중단하고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건데요. 이것도 다시 아, 병진 노선으로 돌아가서 핵 이런 것을 계속 개발하겠다 이런 걸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그 버티기 전략을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미북 간에는 일종의 교착 상태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이제 뭐 몇 달 정도 계속되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없지만 만일 이것이 1년 이상 계속되고 몇 년이 이제 계속되면은 북한은 사실상 아, 핵을 가진 그 핵 보유국 위치를 굳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같은 것을 적극적인 도발, 핵실험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안 하더라도 계속해서 핵물질 이런 것을 계속 생산을 해서 사실상의 핵국가로 굳히겠다. 이런 거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몇 가지 이제 가능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그 새로운 길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아, 김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미국이 상응 조치는 취하지 않고 아, 오히려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길은 어쩔 수 없이 아, 북한으로서도 취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현 단계에서는 사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아, 그런 그 말하자면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 앞서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아,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 말하자면 새로운 길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전후 맥락을 보면 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이것은 이제 상응 조치 없이 계속 비핵화만을 요구하고 또 그 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한다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표현 자체가 굉장히 완곡하지 않습니까?
네. 조심스럽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도 바로 이 그 신년사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급적 협상 상대인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요. 그러면서도 메시지는 또 나름대로 전하려는 네. 그런 노력, 그러기 위해서 그 부심하는 그런 흔적이 있는데요. 미국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신뢰 관계를 강조하면서 비핵화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여러 차례 분명히 해왔고요. 또 올해 신년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어느 때든 열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발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다시 친서를 보낸 데서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것이고 오히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신년사는 비핵화를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미국도 말하자면 단계적 동시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상응 조치를 좀 취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당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김 위원장이 대화와 압박 두 가지를 모두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둘 중에서 강조점은 뭐 역시 대화 쪽에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이제 분명히 밝혔으니까 이거는 그 대화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미국 대통령과 언제든지 다시 마주 앉아서 그 논의할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조미 관계를 과거처럼 이런 그 대립과 그 불화 이런 걸로 계속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박을 얘기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나 말씀하신 대로 압박을 얘기하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완곡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대화의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 더 이제 추가로 해석을 해본다면 평양 내부에도 이제 두 가지 그 견해 목소리가 다 있지 않나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뭐 그 제재는 풀고 계속 압박 제재를 가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맞서 싸우자. 아 이것을 밀리면 안 된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공격하는 것은 지금 사태를 푸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 미국에 대해서 욕을 할 때 하더라도 최대한 그 완곡하게 하자. 그래서 대화 또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다 있고 이것의 절충점으로 이번 신년사의 어떤 그 내용 톤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았나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은 먼저 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년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예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I just got a great letter from Kim Jong-un. They've never written letters like that. We'll probably now have another meeting. He'd like to meet. I like to meet. But we've established a very good relationship.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김정은으로부터 멋진 친서를 받았다. 그들은 이 같은 편지를 쓴 적이 없고 훌륭한 친서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새해 벽두에 신년사와 함께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는데 윤 기자가 보기에 지금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뿐만 아니라 친서를 보낸 것이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네.
이번 친서는 그동안에 알려진 것만 여섯 번째가 됩니다.
예.
첫 번째 친서가 지난해 6월 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취소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미국으로 보내면서 그 편에 이제 친서를 첫 번째 친서였죠.
예.
전달했고요. 이 친서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김정은 위원장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확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처럼 친서를 자주 보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어떤 다른 고위 당국자들보다도 말하자면 정상회담, 그러니까 탑다운식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서 핵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달리 말하면 북한이 이미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지만 폼페오 장관을 비롯해서 백악관과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말하자면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자면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 의지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대화 상대로 되는 그런 상황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직접적인 최고 지도자들 간의 담판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주장해 오고 있는 건데요. 이번 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또 한번 밝힌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말하자면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친서를 받고 훌륭한 친서였다, 멋진 편지였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 뭐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런 편지인데 이 편지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뭘까 하는 것도 참 궁금한데요. 비핵화와 관련해서 뭐 새로운 제안을 여기 담았을까요?
그것도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궁금한 대목인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그 첫 번째 그 강요회를 이제 백악관에서 하면서 이 내용을 그 공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 말씀 들으신 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훌륭한 친서를 보냈고 관계가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조만간 미북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친서가 왔다는 그 사실 자체는 그 밝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이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의 그 CNN 방송이 그 3일 그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 두 명의 그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아, 김 위원장의 친서는 그 미북 두 정상 간의 그 굳건함을 트럼프 대통령에 상기시키고 또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마 이미 2차 정상회담을 갖자는 것은 이제 신년사에도 나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을 갖고 여기에 나오면은 귀하가 원하는 비핵화 문제에서도 획기적인 어떤 뭐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 멋진 편지를 받았다라고는 했지만
예.
또 그리고 아, 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 영어로는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예.
그리 멀지 않은 장래
예.
그리 멀지 않은 미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0월 달에 아, 그 2차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 올 1월이나 2월이라고 언급을 했었죠.
예.
아,
예.
그렇지만 이번에는 아, 너무 멀지 않은 미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서두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예.
아, 이것 때문에 아, 이전에서 좀 더 나아간 것이 없지 않느냐
네.
또 구체성도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지적들이 없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만 아, 일부에서는 아, 소식통을 인용해서 아, 백악관이 2차 정상회담의 아, 장소를 좀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네.
미국과 북한의 그 실무 차원의 물밑 접촉에서 뭔가 좀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없지 않고요.
네.
특히 이런 가운데 아, 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 그 상당히 가까운 시일 안에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이 상당히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 부분은 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네.
아,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히 원칙적인 그런 아, 언급하고는 달리 뭔가 실무 차원에서
예.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정상회담이 임박해지고 있는 아, 그런 게 아니냐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아, 북한으로서는 지금 아무런 아,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그에 앞서서 다시 고위급 회담이 이 재개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11월 그 뉴욕에서 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하고요. 그 북한의 그 김영철 통전부장이 이제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아, 그야말로 이제 미북 2차 정상회담을 이제 조율하고 뭐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그야말로 그 막판에 이제 이것이 무산되면서 이제 교착 상태가 된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달에 열릴지 뭐 2, 3월에 열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려면은 이 무산된 다시 그 미북 고위급 회담이 아, 재개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시기, 날짜를 언제 할 것인지, 장소를 지난번처럼 싱가포르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장소에서 할지 이것도 정해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의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또 북한의 관심인 제재 문제는 어떻게 이제 할지 이것에 대해서 일종의 그 예비 준비 회담을 해야 되니까요. 아,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 아, 미국 고위급 회담이 재개돼야 되고요. 이거에 앞서서 이제 또 접촉 이런 것이 되고 또 실무 회담이 열려서 구체적인 어떤 그 비핵화 로드맵 이런 것도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앞서 나왔던 그 2월 정상회담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 사실 2월 정상회담도 열리기 위해서는 이미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예, 예.
그만큼 그런 맥락에서는 1월 달 개최는 사실 이미 예.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말하자면 2월 정상회담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잣대는 결국은 고위급 회담을 열게 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요. 미국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 또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곧바로 정상회담으로 가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2차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합니다.
예.
첫 번째 정상회담은 사실 그런 실무 차원의 그 심도 있는 조율이 없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공동 선언 합의가 굉장히 모호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점을 교훈 삼아서 2차 정상회담에서는 사전 조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지금 미국의 제재 해제나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차가 좀 절충이 되지 않으면 고위급 회담 한 차례만으로 그 정상회담으로 바로 갈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 달에 말씀하신 2월 달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조차도 지금 그렇게 시간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뉴스 포커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 그리고 2차 미국 정상회담 가능성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남북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연말 청와대에 친서를 보내서 서울 답방을 언급했는데요. 올봄에 서울을 방문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네. 봄에 올지는 뭐 저희가 뭐 그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서울 답방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그 신년사를 보면 그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 강한 그 의지가 이제 반영돼 있고요.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연말에는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보내서 그 서울 답방이 안 돼서 상당히 아쉽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요. 봄에 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만 그 서울 답방은 틀림없이 하긴 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제 중요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그리고 미북 2차 정상회담 이것이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또 그 다음 후속 회담을 더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겠느냐 서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사실 그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대부분 관측통들의 그 말하자면 그 분석을 따르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뭔가 제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얻어내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야 남북 간의 경제 협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성과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거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다면은 이 사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작은 말하자면 남북 간의 굉장히 실무 차원의 가령 예를 들면은 철도 연결과 관련한 현지 조사도 유엔 안보리 체제 예외를 인정받는 문제를 미국과 상의를 해야 되고
예.
또 안보리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제재 예외를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더 궁극적으로는 북한과의 경협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1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서울을 방문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예.
라는 관측이 사실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이전이든 또는 이후든 괜찮다. 어떤 것이든 괜찮다. 그것이 그 말하자면 미북 대화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경협이든 관계 발전에 말하자면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더 연초에 들어서 그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집중하려고 할 그런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신년사에서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용의를 밝혔는데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신년사에서 그 남측 기업인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그 감안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그 재개할 무조건 재개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전부 다 그 한국 정부의 그 독자 제재 대상 때문에요.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이런 일종의 그 제안 용의를 밝힌 건데요. 이것은 뭐 그 한국을 이제 지렛대 삼아서 지금 북한의 그 대북 제재 이런 것을 좀 풀어보고 미국에 대해서 좀 일종의 그 압박을 하려는 이런 의도로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북한의 그 같은 의도는 알겠지만 이것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엔 안보리는 그 여러 가지 그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서 북한과의 합작 또 현금 지원 이런 것을 다 지금 금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 사실상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꿔서요.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리대사가 잠적했다는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조성길 대리대사인데요. 이것이 확인이 된 인사입니까?
예, 조성길 대리대사 임지에서 이제 근무가 지난 11월로 만료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시점에 그 말하자면 잠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1월, 12월 해서 두 달 넘게 잠적 상태고 그 행방이 상당히 묘연하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북한 대사 대리가 잠적한 데 대해서 북한 측에서는 아직 어떠한 논평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한국 언론을 통해서 이 잠적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고요.
예.
일부에서는 망명을 지금 말하자면 모색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잠적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지금 그 확실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걸로 들리는데요.
지금 대체로 보면은 뭐 이제 전후 사정을 보면은 이제 그 북한 공간을 이탈하고 지금 두 달째 지금 그 행방이 모여난 상태니까요. 사실상 이제 그 망명을 했다 이렇게 봐도 그 뭐 무리는 아닌데
예.
다만 이제 망명을 했다면 뭐 한국이든 이탈리아든 미국이든 이제 이런 쪽으로 망명을 했는데 어느 나라 정부고 지금 그 조 대리대사가 그 망명했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일종의 그냥 그 잠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지금 언론이 그 최근 보도한 걸 보면은 미국으로 망명을 타진했다. 그리고 현재 이탈리아 그 정보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적은 한 건 확실하고
예.
일종의 그 망명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현 직을 떠나서 이렇게 지금 잠적을 한 상태. 그 왜 그랬을까요? 그게 궁금한데요.
예, 사실 그 이번에 조성길 대리대사가 첫 번째 케이스는 아닙니다.
네.
해외 공간에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이 이 현지에서 망명이나 잠적을 하고 이후에 특정 국가에 그 망명을 신청해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케이스를 보면 사실 2016년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예로는 영국 주재 그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망명 신청을 해서 한국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패턴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성길 대리대사의 경우 그 말하자면 잠적의 배경이나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나중에 물론 알려지겠죠. 그렇지만 대체로 세 가지로 그 이유는 구분이 됩니다. 가장 많은 것이 이 북한의 일당 독재 체제 여기에 대한 염증,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 체제 불안이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에서 생활해 보면서 이 외교관들도 북한의 실상과 또 선진국들 유럽이나 이런 특히 이런 서방 선진국들에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들의 경우 비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의 문제를 걱정하고 이것이 망명의 이유가 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태영호 공사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케이스였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것도 사실 그 북한은 상당히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탈북하거나 또는 이렇게 망명하는 외교관들의 경우에는 징계 이런 것들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네.
금전적이거나
예.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말하자면 회피하기 위해서 망명을 신청한다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대체로 이 세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만약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을 경우 북미 관계 또 한국으로 망명을 했을 경우 남북 관계 이 미묘한 그런 또 상황을 불러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 큰 뭐 우려는 없을까요?
이것이 무슨 아직 그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뭐 그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또 이것이 그 과거 사례도 보면은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이 망명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약 다소 좀 껄끄러운 상황이 그 연출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미 간에는 무슨 그 과거에도 북한의 그 이집트 주재 그 북한 대사였죠. 장승길 씨가 이제 그 망명도 하겠는데요.
예.
당시에 이것이 뭐 조용히 처리가 됐기 때문에요. 북미 간에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그리고 그 조성길 대리대사가 미국으로 망명을 타진하고 있다 이런 그 보도가 있는데요. 뭐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성길 대리대사가 그 한국으로 망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하는 것은 역시 이 사람이 지금 44살이니까요. 평양에 많은 그 가족들, 친인척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이 문제를 그렇게 크게 해서 나머지 그 평양에 남아 있는 가족 친인척들한테 일종의 그 피해 이런 거를
예.
미치게 싫어하는
예.
그런 쪽이 아닌가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네. 예.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의 신년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예고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의 외교관의 잠적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의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새해 첫 순서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2019년에도 다양한 스포츠 행사들이 세계 각지에서 열립니다. 당장 아시아의 가장 큰 축구 대회인 아시안컵이 개막했는데요. 축구 팬들뿐 아니라 모든 참가국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2019 아시안컵 축구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내다보겠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되는 2019 아시안컵은 5일 개최국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의 경기로 시작됐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소속 24개 대표팀이 참가했는데요. 월드컵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별리그 3경기씩을 치른 뒤 16강을 가리고요. 16강부터는 경기마다 지면 떨어지는 토너먼트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두 팀이 2월 1일 결승전에서 맞붙는 건데요. 아시아 국가 대부분 축구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어느 나라 대표팀이 결승에 오를지 또 거기서 누가 이겨 우승컵을 차지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축구의 맹주를 자처해온 한국과 일본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을 대표하는 호주에서 우승 기대가 큰데요. 그중에서도 누가 가능성이 높은지 아시아 축구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국 유명 매체 포브스에서 스포츠 부문을 맡고 있는 스티브 프라이스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I think Iran and South Korea are the two teams who have the best chance of winning it. Iran's defense is really, really strong.
한국이나 이란이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는데요. 특히 이란의 수비가 무척 강해서 이번 대회 상대 팀들이 점수를 뽑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란의 수문장을 주목하라고 말했습니다. 25살 알리레자 베이란 반드라는 선수인데요. 베이란 반드는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이란의 골문을 튼튼하게 지켰습니다. 이란은 월드컵 B조 예선에서 북아프리카의 강호 모로코에 한 골도 안 주고 1-0으로 이겼는데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이끈 포르투갈과도 대등한 경기를 펼쳐서 1-1로 비겼습니다. 우승 후보였던 스페인과 붙어서도 좀처럼 공격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후반에 수비수가 차낸 공이 스페인 선수 몸에 맞고 들어가는 불운한 골을 내줘 0-1로 아깝게 졌습니다. 수비를 탄탄히 갖춰놓고 상대가 허점을 보일 때 순간적으로 득점하는 이란의 경기력은 빗장 축구로 유명한 유럽 강호 이탈리아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베이란 반드가 변함없는 기량으로 골을 막아주고 허벅지 부상을 당했던 공격수 알리레자 자한바크슈가 회복한다면 이란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강력한 우승후보가 될 전망입니다. 이란은 지난 1976년 마지막 우승 이래 아시안컵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막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43년 만에 우승을 노린다면 맞수로 꼽히는 한국의 강점은 뭘까요?
South Korea, they've got so many attacking talents. You have to focus on Son Heung-min, of course. There'll be a lot of people watching him and seeing what he can do.
한국의 강점은 공격입니다. 그중에서도 손흥민을 주목하라고 프라이스 기자는 말했는데요. 한국 대표팀 전력의 열쇠는 손흥민이 쥐고 있고 손흥민이 어느 정도 활약하느냐에 따라 아시안컵 성적이 결정될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 축구 무대로 꼽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 주전 선수입니다. 토트넘과 대한축구협회 합의에 따라 아시안컵 조별리그 초반 두 경기에는 나설 수 없지만 16강 토너먼트에서는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축구팬들이 기대하는데요. 이번 대회 한국 대표팀 주장을 맡았습니다. 한국은 1956년 홍콩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안컵 그리고 4년 뒤 제2회 한국 아시안컵 대회에서 연달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뒤로 지금까지 59년 동안 아시안컵과 인연을 맺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8월 포르투갈 출신 파울루 벤투 감독이 대표팀을 맡으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So I think the new manager now he's mixed it up a bit more and attacking in several different ways so there's not so much pressure on Son.
벤투 감독이 전술적으로 다양한 공격 방법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집중되던 부담도 덜어준 상황이라고 프라이스 기자는 말했습니다. 이란의 수비력과 한국의 공격력,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으로 아시안컵의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럼 이번 대회에서 일본과 중국은 어떨까요?
I think they're going to be up there, but I wouldn't say they're quite as strong as South Korea and Iran.
일본의 경우 낙관적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한국이나 이란만큼 강하지는 않다고 프라이스 기자는 말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It's mainly because they're kind of rebuilding at the moment. They've got quite a lot of new players in and new manager.
일본은 지금 대표팀을 재정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선수들도 많이 바뀌고 지난해 7월 대표팀을 맡은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아직 팀을 충분히 장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프라이스 기자는 말했는데요. 이런 분석과는 달리 모리아스 감독은 지난 1일 일본 언론과 새해 인터뷰에서 팀 파악은 다 했다, 아시안컵 우승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축구의 경우 네덜란드 출신 유명 지도자 거스 히딩크 감독이 23세 이하 대표팀을 맡은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아시안컵 대표팀까지 영향이 미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프라이스 기자는 평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북한도 참가하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Yeah, North Korea. They used to be pretty good getting to the World Cup not too long ago, but haven't been that good recently. They were doing quite well when they had the Norwegian manager Jørn Andersen in charge. And then after he left, the results haven't been that great.
북한은 오래지 않은 과거에 월드컵 본선에 나갔을 정도로 잘했지만 이후에는 좋지 않았다고 프라이스 기자는 평가했는데요. 몇 년 전 노르웨이 출신 예른 안데르센 감독이 맡았을 때 잠깐 좋아졌다가 안데르센 감독이 떠난 뒤로는 전력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봅니다. 2016년 5월 북한에 부임한 안데르센 감독은 1991년 헝가리 출신 팔 체르나이 감독 이후 두 번째 외국인 감독이었는데요. 부임 당시 노르웨이에서는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팀을 지도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2년여 동안 북한 축구를 맡았던 안데르센 감독은 당초 체육당국의 요청에 따라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머물 전망이었는데요. 지난해 3월 지휘봉을 내려놨습니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머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유를 밝혔는데요. 북한 대표팀과의 관계를 끝낸 뒤 같은 해 6월 한국 프로축구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을 맡았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앞서 나온 프리미어리그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비롯한 서양 언어에서 첫 번째, 최초, 제일이라는 뜻인데요. 축구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프로축구 1부 리그 이름이 프리미어리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못지않게 유명한 스페인 프로축구 1부 리그도 비슷한 말을 써서 프리메라 리가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라리가라고도 합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오늘은 아랍에미리트에서 개막한 아시안컵 축구 전망 함께했고요. 프리미어리그가 무슨 뜻인지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아시안컵 축구에 나간 24개 나라가 모두 좋은 성적을 바라고 있을 텐데요. 서양에서 행운을 비는 주문으로 통하는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노래 전해드립니다. 스티브 밀러 밴드가 부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매주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OA 세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중국명 다오이다오 열도 주변의 경비 강화를 위해 대형 순시선 5척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오늘 해상보안청이 중국과 북한 선박에 대한 경계 강화를 위해 기존 62척인 대형 순시선을 2019 회계연도 내에 67척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2018년 한 해 동안 센카쿠 열도에 진입한 중국 선박은 모두 70척으로 전년보다 38척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선박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용대에서 반복적으로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고 해상보안청은 지적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지난해 불법으로 조업하는 북한 선박 1624척에 대해 경고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북한 선박으로 추정되는 목조 5호선 225척이 일본 해안을 표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의 인구가 2030년부터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구가 오는 2029년에 14억 4천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0년부터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17년 말 중국의 인구는 13억 9천만 명으로 추산됐으며 올해 인구는 14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2030년부터 인구는 계속 감소해 2050년에는 13억 6천만 명으로 줄어들고 2065년에는 13억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보름 넘게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과 의회가 오늘 다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P통신 등은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전날 백악관에서 약 2시간 넘게 셧다운 문제를 논의했지만 큰 진전 없이 끝나 오늘 다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 회의에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 믹 멜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고위관리들과의 국경안보 등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은 셧다운 문제를 아주 단시간에 풀어낼 수 있다면서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할 일은 장벽 건설을 포함한 진정한 국경 보안 예산을 의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연안에서 구조와 해적 단속을 위한 해군 합동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통신은 오늘 호세인 칸자디 이란 해군 사령관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칸자디 사령관은 이란과 러시아 해군이 전술과 구조, 해적 단속을 위한 합동 훈련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칸자디 사령관은 또 카스피해에서 영내 이외의 다른 국가 군대의 주둔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을 포함해 카스피해에서 몇 차례 해상 합동 훈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는 이란과 러시아는 최근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지난해 8월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 투르메니스탄 등과 함께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14일과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오늘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위해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초 메이 총리는 지난달 11일 의회 승인 투표를 할 예정이었지만 합의안 부결이 확실시되자 전날 전격 취소한 바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합의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만약 부결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다시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2국민투표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현실적으로도 브렉시트 시한인 3월 29일 이전에 투표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어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다시 벌어져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남부도시 보르도, 툴루즈 등 전국 각지에 약 5만 명의 시위대가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시위대의 규모는 지난주보다는 더 늘어난 것이지만 노란조끼 시위가 처음 발발했을 때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곳곳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돌을 던지고 차량에 불을 질렀고 경찰은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쏘며 진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수도 파리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정부 건물 입구와 창문 등을 부수며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벤자민 그리보 정부 대변인 등 청사에 있던 공무원들이 뒷문으로 급히 피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멘과 반군이 체결한 휴전 합의가 양측의 계속된 대치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마틴 그리피스 유엔 예멘 특사가 다시 중재에 나섰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어제 그리피스 특사가 예멘 반군의 근거지인 사나를 긴급 방문해 반군 지도부와 만나 휴전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피스 특사는 반군 측에 휴전 합의에 따라 호데이다에서 무력 행위를 중단하고 병력을 철군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그리피스 특사는 오늘 예멘 임시정부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방문해 예멘 대통령 등 정부 측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 측은 지난 13일 유엔의 중재로 열린 평화회담에서 호데이다의 휴전과 삼준의 동시 철군에 합의했으며 18일부터 휴전 합의가 발효됐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일부 지역에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기온은 0도가 예상됩니다. VOA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